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총액 2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방공, 포병, 기타 중요한 무기 시스템의 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패키지 집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패키지 다수와 같이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12억 5천만 달러 규모 추가 군수 물자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미군이 보유 중인 무기와 장비 비축분을 대통령 인출 권한 PDA를 통해 꺼내서 보내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된 미국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전장에 신속하게 전달한 뒤에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무기로 우리의 비축량을 보충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이날 성명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가능한 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포탄 수십만 발, 로켓 수천 발, 장갑 차량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강화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나의 지시에 따라 내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이번 지원에 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 패키지 공식 발표 전날인 29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지원은 우리 병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들로부터의 모든 추가적인 지원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파트너들이 필요한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날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중국 국무원이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관영 신화통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 주석은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카터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원 측은 그러면서 시 주석은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를 깊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무원은 또한 시 주석은 이번 조전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중미 외교관계 수립의 추진자이자 결정권자였으며 양국 관계 발전과 우호적인 교류 협력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핑퐁 외교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뒤에 카터 행정부 당시인 1979년 공식 수교 조약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카터 당시 대통령은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비공식 협상 등을 거쳤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4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정 지원을 집행했다고 제린 옐런 재무장관이 30일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34억 달러 지원은 2024년 초당적인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예산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마지막 집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의 병원들이 또다시 전쟁터가 되고 병원 체계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30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세수스 사무총장 명의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신중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지난주에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 대행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앞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중함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김한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개최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국방력 강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내년에도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국방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올해 국방과학과 군수공업 부문의 거대한 활약을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 방침과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김 위원장의 이번 대미 발언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최강경 대미 전략이라는 표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협상 전략적 성격이 포함된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취임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회담 얘기를 넙죽 꺼내는 게 협상 전략 측면에서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뭐 아주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 오히려 이게 자신들의 협상 입지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지위가 결코 호락호락하긴 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돋보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판세 등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드러내면서 대미 압박 메시지의 효과를 높이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 국제정세에 대해 자주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 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고 있다며 올해 우리는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 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최강경 대미 전략이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미한연합훈련 강화 등에는 핵무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기존의 강대강 대응 전략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 따로 내놓은 정책 방향이나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충격과 탄핵 정국에 휘말린 한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했는데도 북한의 반응은 일부 사실 전달 수준의 보도만 했을 뿐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10,000명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량의 탄약과 무기로가 지금 러시아로 이전이 됐거든요. 이걸 단기간에 북한이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쪽 소식은 외면하고 있다. 표시가 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으로선 적대감이 더 컸던 윤석열 정부가 내란 혐의를 받고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칫 자신들의 개입이 역풍을 몰고 올수 있다고 보고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나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한국통일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내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대외 메시지는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대내외 정책 발표 없이 금년도 성과 선전과 내년 10월 당창건 80년, 2026년 1월 제9차 당대회에 대비한 체제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 가장 반동적인 국가로 언급하며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등을 천명했으나 핵무력 고도화 관련 구체적인 과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양상과 북한군 파병, 한국 전국 상황 등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와 내년도 8차 당대회 마무리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22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정권 교체기를, 한국은 리더십 공백기를 당분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동안 신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행정부가 출범을 해도 대북 정책 관련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이 남한 사정도 이게 수습되고 북한이 뭔가 대응해야 될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까지에는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김 기자, 북한은 올해 군사동맹 수준의 신조약 체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까?
북한 매체 보도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직접 평가한 대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다각세계 건설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해온 러시아와의 신조약 체결 등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러우전쟁 북한군 참전에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군 희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전쟁 상황 등을 의식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에 북한에 대한 불편함이 트럼프의 뉴스위크랑 또 기자회견 두 번에서 다 드러난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강조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걸 놓고 포석을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 또 북한 내부 국내 정치적인 고민도 일으켜요. 희생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러우 전쟁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혹시 이번 전원회의에서 고위층 인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통일부는 이번 인사에서 외교와 군사 부문 위상이 강화됐다며 북러 관계에 따른 외무성, 총참모장 위상 제고가 반영돼 최선희와 리영길이 정치국 위원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내각 총리직이 김덕훈에서 박태성 당 과학교육비서로 교체됐습니다. 김덕훈은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 임명돼 내각에서 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박태성은 2023년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고, 당 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며, 북러 과학과 우주교류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향후 러시아와 경제, 자원, 우주, 군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면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를 대체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이번엔 예년보다 일찍 보도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개최 보도 없이 5일간 회의를 진행한 후 종합 보도를 하는 등 개최 시기, 발표 형식이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지난주에만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희망 없는 공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27일 러시아 쿨스쿠스에서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북한군에서 지난주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n fact, we assess that they resulted in heavy casualties. For these North Korean forces, our estimate is that to date they have suffered more than 1,000 killed or wounded in this particular fighting.
중거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 돌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목격하는 이 같은 인해 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이로 인해 북한군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북한군이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에 나올러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이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고도로 세뇌당해 공격이 소용없는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have reports of North Korean soldiers taking their own lives. Rather than surrendering to Ukrainian forces.
또한 우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는 대신 자살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는 포로로 잡힐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앞으로 며칠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인해 전술 등 러시아의 공격을 반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로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테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1차 세계대전 당시 돌격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 대행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27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순번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6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상황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위대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연대와 헌신을 보여주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time for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s a great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을 당하는 등 국내적 변화의 요소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국내 문제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선 미국이 총체적인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연합사, 확장 핵 억지력, 워싱턴 선언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더 많은 협의와 토론,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27일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니뇨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에 대한 그의 신뢰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것은 한국 국민과 그들의 헌법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파트너의 내부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5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26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VOA 뉴스 안송입니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지침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신호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 정부는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며 공동 지침은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보강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7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핵무기, 재래식 군대, 미사일 방어를 아우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일 간 광범위한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와 소통, 계획 수립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continuation of ongoing discuss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bout extended deterrence.
이어 이번 발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직후 언급한 미일 핵공유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미일 간 확장 억제 대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시바 총리가 핵공유 제안에서 물러서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일이 확장 억제 지침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 having the talks and reinitiating the guidelines and publicly declaring that, it really sends a signal that we are all.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확장 억제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며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행위자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미한일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23년 7월 설립된 핵협의 그룹이 1년 만에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로 늘리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 대비 9.4% 늘어난 약 550억 달러 규모로 올린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수십 년 동안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1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55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7일 방위비를 포함한 2025 회계연도에 집행할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방위비 예산에는 특히 적의 타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생산 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조치는 우리의 방위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내년부터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보정책을 감독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에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핵무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들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맡게 될 존 듄 상원 의원이 새 의회 상원 총 21개 위원회에 배정될 공화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일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에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 명단은 새 의회에서 상원 승인을 거쳐야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해온 인사들입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한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부담 공유협정을 농유해야 한다며 또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각오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등이 담긴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과 관련해 위커 의원이 이번 회의에서 추진했던 국방수권 법안 포함 노력이 새 회기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새 의회에선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으로서 위커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리시 의원도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8월 VOA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역량 강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원은 영내 핵자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대중국 경쟁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회기에 발의했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는 새 회기에서 이런 법안이 다시 상정돼 처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밖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리 시원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리 시원과 위커 원은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 인사로 분류됩니다. 삼선인 리시 의원은 116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의 최고위 공화당 인사로서 특히 중국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같은 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사선에 성공한 위커 의원은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으로 리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스라엘과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며 전 세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하원에선 차기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에 각각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공식 임명은 내년 초 하원 승인 후 이뤄집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마스트 의원은 약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 복무하던 중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마스트 의원의 입장은 크게 알려진 바 없는데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나약함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등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트 의원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어 새 회기에도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로저스 의원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비한 영내 및 본토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 4월 VOA에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a good move, but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don't agree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about. You know,
로저스 의원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내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새 정상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한동안 대대적인 구상들이 발표되진 않더라도 실무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지금까지 3국 협력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떠나게 됐다며 차기 지도자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맡고 싶어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til now, the personal roles that Biden, Kishida, and Yoon have played have
고토 국장은 정상들의 개인적인 헌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 지역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3국 협력의 필요성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각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며 3국 모두 억지력 유지를 원하며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상 수준에서는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무 수준과 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도전을 겪고 있다며 3국의 실제 의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세 나라 정부가 모두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며 핵심 질문은 3자 협력을 확고히 제도화하려면 우선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question is if you want to lock in and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operation, you need buy-in.
이어 각 정상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3국 협력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국익에 따라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의 전제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것이 공통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신임 지도자가 자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한일 협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로 한국의 전국 혼란을 꼽으면서 의문점은 한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one is based on the current turmoil in Korea and what it may lead to.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한국의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을 이용했던 전력이 있다며 미한 동맹의 특정 측면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중국에 대해 유별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다소 동조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한일 협력에 혼란이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VOA와 통화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 여러 파벌이 있다며 큰 틀에서는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will be some internal debates among the DP and how to proceed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trilateral, but
여 석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기능적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반적으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미한일 협력이 잠시 멈출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한일 협력체 내의 특정 기능과 특정 실무 그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꼽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롭고 대대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향후 미한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을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thinks about alliances as an important part of American foreign policy. He thinks about them as sort of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개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해온 3자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는 한일과 협력하는 대신 시진핑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일본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약속한 것이 엄청난 국내 정치의 압력에 휘둘릴 수 있고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진전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조기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한국이 이미 맺은 약속을 이행해 60주년을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일본은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 정부들이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에는 후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3국 협력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여름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의주 일대에 아파트 형태의 주거 건물 200여 채가 들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주택 수백 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넓은 벌판 곳곳에 세워진 고층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로 주택단지가 초토화된 장면과 곳곳에 이재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천막단지가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아파트 형태의 새 고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새 건물은 6개에서 7개 지대에 분산돼 있으며 일부 건물은 층수가 꽤 높은 듯 그림자가 매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건물의 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그림자를 토대로 세워본 결과 의주군과 위화도 등지에만 최소 200채가 넘는 새 건물이 식별됐습니다.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 지대는 이전까지 저층 건물이 모인 형태의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이들 마을을 대체했습니다. 그만큼 수해 피해가 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 건물의 등장과 함께 이 일대에서 사라진 마을의 수만 수십 개, 주택을 기준으론 수백 채에 이릅니다. 현재 이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 잔해, 즉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수해 피해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 건물이 들어선 지대를 중심으로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단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자강도와 양강도 등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이 지대가 추후 집중호우를 견뎌낼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중순 의주군 일대에 또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복구 인력이 머무는 천막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차거나 압록강과 맞닿은 숲과 길목이 물에 잠긴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새롭게 복구한 일부 다리는 2차 호우로 끊어지거나 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수해 예방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지난 8월 BOE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의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노우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란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 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끝으로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남포 영하 4도에서 0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수풍 영하 13도에서 0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용현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개성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사리원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장진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해산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하 16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평강 영하 10도에서 0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장진, 청진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선봉 영하 7도에서 0도, 삼지연 영하 20도에서 영하 11도입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앞바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 1에서 2m, 먼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1에서 2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총액 2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즉시 전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방공, 포병, 기타 중요한 무기 시스템의 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패키지 집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패키지 다수와 같이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군을 위한 12억 5천만 달러 규모 추가 군수 물자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미군이 보유 중인 무기와 장비의 비축분을 대통령 인출 권한 PDA를 통해 꺼내서 보내는 것이 중심입니다. 예관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된 미국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전장에 신속히 전달한 뒤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무기로 우리의 비축량을 보충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이날 성명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에 관해 가능한 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라고 나의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포탄 수십만 발, 로켓 수천 발, 장갑 차량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강화하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나의 지시에 따라 내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이번 지원에 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 패키지 공식 발표 전날인 29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지원은 우리 병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들로부터의 모든 추가적인 지원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파트너들이 필요한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날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중국 국무원이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관영 신화통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 주석은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카터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원 측은 그러면서 시 주석은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를 깊이 애석하게 여긴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원은 또한 시 주석은 이번 조전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중미 외교관계 수립의 추진자이자 결정권자였으며 양국관계 발전과 우호적인 교류 협력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핑퐁 외교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뒤에 카터 행정부 당시인 1979년 공식 수교 조약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카터 당시 대통령은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비공식 협상을 거쳤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아울러 시 주석은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고 30일 보도문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4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정 지원을 집행했다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30일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34억 달러 지원은 2024년 초당적인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예산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마지막 집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 국제개발처 USAID와 국무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국방부 등이 주도하는 군수지원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에 관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지키고 용감한 전투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정의로운 평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날 30일 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들이 또다시 전쟁터가 되고 병원 체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30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